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미국이 최첨단 AI 칩 수출을 꽉 통제하면서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보셨죠. 이제 저쪽으로 가는 기술의 물길은 완전히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7월 13일에 상하이에서 공개된 새로운 칩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증명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란 게 결국 우회로를 찾았다는 거겠죠.
네. 만약에 더 빠른 최신형 엔진을 우리가 사올 수 없다면 그냥 자동차의 공기역학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똑같은 속도를 내버리면 된다. 이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겉보기엔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이 글로벌 기술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볼 안내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기술적 메커니즘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짚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요. AI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 하드웨어 우회로에서 내 책상 위 업무 혁명까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 출처를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자리죠.
맞습니다. 이 흥미로운 자료와 코멘터리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상하이에서 들려온 새로운 칩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네, 대만에서 터진 천문학적인 매출 기록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AI까지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공급망, 생산량, 그리고 우리들의 업무 현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꿰어보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 최전선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상하이에서 공개된 칩,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표면적인 숫자부터 한번 보죠. 이게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14나노요?
네. 지금 글로벌 표준에서 최첨단이라고 하면 보통 3나노, 2나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숫자가 작을수록 반도체 회로 선폭이 얇아서 성능이 엄청 좋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미세 공정이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14나노라면 사실상 몇 세대 이전의 구형 기술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형 공정으로 초당 520조 회, 그러니까 520TOPS의 연산을 해냅니다. 게다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대역폭이 초당 6.4TB에 달하죠.
잠깐만요. 초당 520조 회 연산이라는 게 솔직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인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능숙한 회계사가 1초 만에 520조 장의 영수증을 쫙 확인하고 계산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와, 1초 만에요?
네. AI가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텍스트를 막 생성할 때 수많은 계산이 동시에 필요한데 그걸 한 번에 처리하는 압도적인 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구형 14나노 공정으로 그 정도 근력을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미국이 정밀한 칩을 못 만들게 기계를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능이 튀어나온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까 말씀하신 구조의 변화입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 담긴 통찰을 보면요. 미국의 통제는 반도체를 얼마나 미세하게 깎을 수 있느냐, 즉 미세 공정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깎는 기계를 못 사게 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깎는 기술 대신에 조립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 그리고 3차원 근접 메모리 연산을 도입한 거죠.
3차원 근접 메모리 연산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걸 좀 더 청취자분들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의 컴퓨터 구조를 식당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 있고 이 주방장에 CPU나 GPU가 되겠죠.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즉 메모리가 있습니다.
네, 식당이니까 창고에서 재료를 가져와야겠죠.
그런데 주방장은 엄청나게 손이 빠른데 창고가 식당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려면 계속 밖으로 뛰어나가서 재료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아무리 주방장이 요리를 빨리 해도 재료 가져오는 시간 때문에 무조건 늦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주방장이 아무리 빨라도 그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결국 전체 요리 시간이 길어지죠. 이걸 컴퓨터 공학에서는 메모리 벽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병목이 생기는 거죠.
아, 연산 속도는 빠른데 데이터를 옮기는 길이 너무 좁고 멀어서 생기는 병목 현상이군요.
네. 그래서 3차원 근접 메모리 연산은 아예 창고를 주방장 머리 위로, 즉 수직으로 층을 쌓아서 딱 붙여버린 겁니다. 주방장이 손만 뻗으면 바로 재료가 튀어나오게요.
와, 위로 쌓아 올렸다고요?
칩을 얇게 깎지를 못하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물리적 거리를 3차원으로 좁혀서 전체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우회로를 개척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미세하게 못 깎으니까 아예 연료통을 엔진 실린더 바로 옆에 아니면 머리 위에다 떡 붙여버려서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거네요. 정말 집요합니다.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는 이런 식의 우회가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는데요. 1980년대 인텔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인텔이요? 인텔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나요?
당시 인텔은 일본산 디램의 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사실상 회사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아, 예전에는 인텔도 메모리를 했었죠.
네, 그때 인텔은 메모리라는 전면전을 아예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라는 새로운 링으로 완전히 피벗을 해버렸습니다. 지정학적 압박이나 시장의 거대한 장벽은 역설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혁신을 촉발하곤 하거든요.
막히니까 다른 길을 뚫어버리는군요.
지금 중국의 3차원 아키텍처 설계도 그런 벼랑 끝 전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죠.
하드웨어의 한계를 아키텍처 설계로 우회하고 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회로까지 막 차라가면서 설계된 칩들을 쉼없이 찍어내고 있는 생산 현장, 거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죠. 바로 대만 TSMC의 6월 성적표입니다.
네, 제가 숫자를 보니까 매출이 138억 달러, 한화로 치면 20조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67.9%나 증가한 수치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시장의 심리하고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크게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지표입니다.
제가 딱 묻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경제 뉴스 보면 AI 투자 이거 다 거품이다, 이런 회의론이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정작 수익은 안 난다고요.
네, 투자자들 불안감이 엄청났죠.
그런데 TSMC의 이 폭발적인 매출 숫자는 그 거품론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 중에 주가는 심리를 반영하지만 매출은 주문을 반영한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매출은 주문을 반영한다?
네. 사실 6월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업계 비수기거든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소비자 기기들 재고 조정하는 시기라서 매출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계절적 흐름입니다.
보통 그렇죠. 여름에는 좀 꺾이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이 달력의 물리적 흐름마저 아예 깨부셔버린 겁니다. 지금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하고 코웨스 첨단 패키징 라인은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잠깐만요. 3나노 제조는 이해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코웨스 첨단 패키징, 이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 연말까지 예약이 다 밀려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식당 비유에서 주방장하고 창고를 위로 쌓아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수직으로 붙인다고 하셨죠.
그 층을 쌓고 칩과 칩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고난도 조립 기술이 바로 코웨스입니다. 기존에는 넓은 땅에 단층 집들을 지어서 서로 연결했다면 지금은 좁은 면적에 초고층 빌딩을 짓고 그 사이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뚫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패키징이라는 게 그냥 포장이 아니라 건물을 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랑 메모리가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TSMC가 이 패키징 시장을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AI 주문이 지금 이곳으로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와, 여의도나 월가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네 마네 하면서 심리가 막 출렁거리는데 정작 대만의 공장 라인에서는 초고층 빌딩 짓느라고 24시간 불이 안 꺼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현실은 공장이 미어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TSMC가 최고 속도로 하드웨어를 찍어내면서 생태계 인프라가 깔리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깔리면 당연히 그 위를 달리는 소프트웨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자연스럽게 AI 모델 시장 쪽으로 화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하나 냈죠.
네, 골드만삭스가 중국 AI 모델 업계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즉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 시장을 정식 투자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미국 자본이 중국 AI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건 이들이 꼽은 최선호 기업이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인 딥시크하고 바이트댄스라는 점입니다.
틱톡 만드는 바이트댄스요?
네, 텍스트 처리 같은 기초 모델에서는 딥시크랑 지프를 꼽았고요. 영상 생성 같은 멀티모달 분야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앞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프의 기업 가치는 무려 1,10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어요.
1,100억 달러요? 하나로 치면 15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네요. 게다가 중국 AI 모델들의 API나 구독 매출이 올해 약 350억 위안에서 2030년에는 8,790억 위안으로 급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4년 만에 25배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미국 금융자본이 굳이 지금 미국이랑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의 AI 기술을 이렇게까지 띄워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새로운 펀드 상품 팔려고 좀 과장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금융사의 마케팅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동력은 결국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요?
네, 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지정학적인 거부감이라는 그 높은 허들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실증적인 신호인 겁니다. 지금 딥시크나 바이트댄스가 제공하는 AI 모델의 API 사용료를 보면요. 미국의 GPT-4나 클로드에 비해서 많게는 몇십 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거든요.
와, 몇십 분의 1이요? 엄청 싸네요.
그런데 성능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념이라 정치적 갈등보다는 자본의 논리, 즉 비용 절감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야, 이념은 국경을 만들지만 가성비는 그 국경을 가뿐히 넘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랑 자본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와중에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보면 양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중국에서는 당장 7월 15일부터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라는 규제가 발효됐습니다. 이름도 꽤 길고 복잡한데 이거 도대체 뭘 못하게 막는 규제입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통제할 수 없는 인격의 생성을 막겠다는 겁니다. 알리바바의 통이체원이나 바이트댄스의 도우바우 같은 서비스들이 그동안 사용자가 직접 성격하고 배경을 부여해서 가상의 인물, 즉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해 왔거든요.
나만의 AI 비서나 친구를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기능이 닫혀버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 연인 서비스 같은 건 아예 전면 금지가 됐고요.
단순히 기술적인 오류를 잡는 게 아니라 감정을 교류하는 봇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는 걸까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사용자와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맺는 AI는 사용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푹 빠지게 되니까요.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알고리즘이 대중의 여론이나 감정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보안상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 AI의 자율성을 선제적으로 억누르고 있군요. 반면에 미국 쪽 상황은 이와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네, 미국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고 있죠.
외신 보도 보니까 구글이 7월 17일에 제미나이 3.5 프로를 출시할 거라는 루머가 막 돌고 있어요.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펙이 2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창 그리고 딥싱크 추론 계층 탑재입니다.
엄청난 스펙이죠.
2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창, 이것도 기술 용어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쓰면 당장 체감상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컨텍스트 창이라는 건 AI가 대화를 나눌 때 한 번에 기억하고 훑어볼 수 있는 단기 기억력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커지는 거군요.
네, 200만 토큰이면요. 비유하자면 조조의 삼국지 전권이나 해리포터 시리즈 7권을 한 번에 다 읽어서 머릿속에 딱 넣은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3권에서 해리가 론한테 했던 두 번째 거짓말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맥락을 전혀 놓치지 않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와, 예전에는 텍스트 몇 줄 놓고 이거 요약해줘 하던 시대였는데 이젠 아예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집어넣고 토론을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딥싱크 추론 계층이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텍스트를 찾는 검색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도출하는 추론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된다는 뜻이고요.
야, 양국의 상황이 참 대조적이네요. 한쪽은 AI가 사람처럼 행동할까 봐 두려워서 규제의 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AI의 인지 능력이랑 자율성을 인간의 한계 너머로 끝없이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네, 혁신과 통제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장이죠.
자, 지금까지 하드웨어 우회로부터 TSMC의 공장, 그리고 미중 모델 경쟁이랑 규제까지 이런 거시적인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확 좁혀보죠.
네, 일상으로 내려와 봐야죠.
맞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지각변동이 당장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데스크 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실무자들을 위한 아주 실전적인 생존 팁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회사에서 직접 API를 땡겨다가 코드를 짜고 계신 개발자분들이라면 당장 캘린더를 키셔야 합니다. 아까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렸던 중국의 딥시크 API 말인데요.
네, 가격이 몇십 분의 1이라는 그 모델이요. 네.
세계 협정 시, 그러니까 UTC 기준으로 7월 24일 15시 59분에 구형 모델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오, 그냥 업데이트 알림이 아니라 대비를 안 해두면 그 시간에 맞춰서 회사 서비스가 뻗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기존에 쓰시던 딥시크 챗 혹은 딥시크 리즈너 같은 모델 값을 딥시크 V4 프로 또는 딥시크 V4 플래시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서버 주소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코드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요금제입니다. V4부터는 베이징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12시, 그리고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피크 타임이 적용돼서 요금이 무려 두 배로 뜁니다.
누금이 두 배요? 아니, 가성비 때문에 쓰는 건데 피크 타임에 요금 폭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실시간으로 사용자한테 바로바로 답변을 줘야 하는 챗봇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백그라운드에서 수만 건의 문서를 번역하거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무거운 배치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무조건 야간 시간대로 스케줄링을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아, 싼 시간에 돌아가게요?
네, 이게 비용을 방어하는 핵심 팁입니다. 대신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V4부터는 앞서 구글 제미나이에서 언급했던 그 컨텍스트 창, 즉 기본 기억력이 100만 토큰으로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오, 그럼 문서 처리가 훨씬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예전처럼 긴 문서를 챕터별로 쪼개고 자르고 하던 귀찮은 전처리 코드는 이제 다 날려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개발자분들한테는 당장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약간의 골칫거리이면서도 동시에 귀찮은 자비이 확 줄어드는 희소식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기술자가 아닌 일반 화이트 칼라 전문가들의 색상위는 어떨까요? 저는 이 다음 소식을 듣고 솔직히 정말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한국 정부의 AI 도입 말씀이시죠?
네. 한국 정부가 7월 14일부터 전 부처 공무원들한테 AI 법령 비서를 개방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안에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24만 건, 자치법규 5만 건이 싹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해주는데요. 이건 단순히 법령 검색 엔진을 하나 더 달아준 게 아닙니다. 이 AI 법령 비서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빅테크 기업에 외주를 준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행정 내부망인 온 AI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굳이 외주를 안 주고 그 내부망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보통 외부 전문 기업이 만드는 게 훨씬 더 똑똑하고 빠르지 않나요?
보안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요. 더 큰 이유는 맥락입니다. 법령을 검토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은 부처마다 그리고 사안마다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질문의 뉘앙스가 다르다.
네. 그 미묘한 행정의 관행과 맥락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실무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도구를 다듬었기 때문에 이 AI는 단순한 검색기가 아니라 꽤 쓸만한 정책 상담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왜 등골이 선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일선 공무원이 이 AI 비서를 통해서 단 3분 만에 수만 건의 판례를 다 훑어내고 완벽한 법적 근거를 쫙 뽑아내는 시대가 온다면요. 그동안 과거의 관행이나 선례를 적당히 짜깁기 해서 의견서를 써주던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I가 법전을 다 꿰고 있는데 전문가들 밥그릇 진짜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 김경진 변호사 역시 법률가로서 이 지점을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AI가 행정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공공기관이 내리는 처분이나 정책의 법적 논리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해질 거거든요.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겠네요.
빈틈이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적당히 과거 관행에 기대서 늘 해오던 대로 쓴 엉성한 의견서는 이제 AI 비서를 장착한 담당자 앞에서 10초 만에 미천이 드러나고 논파당할 거란 뜻입니다.
와, 그럼 전문직의 몰락인가요? 도대체 전문가들은 이제 뭘 무기로 살아남아야 합니까?
살아남는 방법은 AI가 못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전문가들이 챙겨야 할 무기가 결국 현실 세계의 진흙탕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 세계의 진흙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는요, 문서화되지 않은 숨겨진 사실관계를 발로 뛰면서 캐내는 일입니다. AI는 텍스트로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완벽하거든요. 현실의 그 복잡한 이면은 볼 수가 없죠.
현장을 가볼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는 데이터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해관계와 감정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적 논리라고 해도 결국 갈등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면 분쟁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인간의 이해관계 조율, 그리고 또 있습니까?
셋째가 가장 핵심인데요. 바로 판례가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논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논리요?
AI는 과거의 기록을 조합하는 데는 정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만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낯선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미래의 룰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 아니 온전한 인간이 서야 할 마지막 보루이자 진짜 가치 창출의 무대인 겁니다.
과거의 관행은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AI한테 넘겨주고 인간은 데이터가 아예 없는 미래의 논리를 개척해야 한다. 와, 오늘 이야기들이 결국 이 하나의 결론으로 쫙 수렴이 되네요.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 긴 여정을 좀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많은 생각할 거리가 있었죠.
미국의 미세 공정 장벽을 3차원 아키텍처로 우회해버린 상하이의 14나노 칩, 그리고 거품론을 막 비웃듯이 폭발적으로 돌아가는 TSMC의 첨단 패키징 라인, 또 자본의 논리로 이념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AI 모델 시장, 마지막으로 한국 공무원의 책상 위로 성큼 다가온 AI 법령 비서까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해주신 이 다채로운 정보의 조각들은 결국 AI가 우리 삶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맹렬하게 재설계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변화들은 결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아침 현실의 데이터로 다 증명된 팩트들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은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AI가 과거의 모든 데이터와 판례, 규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직업에서 온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은 미래의 논리를 만드는 일, 문서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은 당신의 업무 현장에서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요? AI 시대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통찰이 무엇인지 아주 치열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당신의 책상 위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계가 과거를 완벽하게 기억할수록 인간은 낯선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분 좋은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통찰. 다음 이 시간에도 가장 흥미로운 지식들을 단단하게 엮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